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 건강과 인지력 문제로 재선 포기 압박을 받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 대선 완주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경합주인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최근 많은 추측들이 있다며 하지만 나는 대선에 출마하고 우리는 이길 것이다. 나는 이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앞서는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한 뒤 나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이자 민주당 공화당을 통틀어 트럼프를 이긴 유일한 사람이라며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나는 그를 다시 이길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는 패배자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전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 재차 말실수를 하며 인지력 논란이 피하지 못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낙태와 의료보험, 총기 규제 등 정책 관련 쟁점들을 하나씩 거론하며 자신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명한 입장 차이를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이 바이든 부처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12일 두 명의 저명한 민주당 의원인 제임스 클리번 하원 의원과 캘리포니아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두 명의 의원이 또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면서 지지가 약해지고 있던 조짐이 보였습니다. 캘리포니아를 대표하는 마이크 레빈 의원은 성명을 통해 새로운 리더와 함께 전진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TV 대선 토론 이후 최소한 19명의 의원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 사퇴 후보 사퇴를 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일부 기부자와 할리우드 스타들도 그런 동침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23일 새벽 공격을 가한 뒤 러시아 남서부 로스토프 지역의 유류 창고에 불이 났다고 현지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몇달 동안 러시아 영토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 기기를 늦추기 위해 정유소와 석유 터미널을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로스토프 지역 주지사 바실리 골루페프는 이 드론 공격으로 200제곱미터에 걸쳐 화재가 발생했지만 사상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13일 로스토프 지역에서 드론 두 대가 요격당한 데 이어 러시아 방공 시스템이 밤새 러시아 서부 크루스크와 벨고로드 지역에서 드론 두 대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은 러시아가 밤새 발사한 다섯 대의 드론 중네 대를 요격했다고 우크라이나 공군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 사령관인 미콜라 오레슈크는 다섯 번째 드론이 우크라이나 영공을 떠나 벨라루스 방향으로 향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수드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의 압박에 반응하지 않겠다면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만 이란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페제시키안 당선인은 12일 현지 영자신문인 테헤란 타임스에 새로운 세계에 보내는 나의 메시지라고 잔 제목으로 기고한 글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외 정책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 페제시키안 당선인은 63세 심장외과 의사로 실용적인 외교 정책을 추진하고 2015년 핵협정을 부활시키기 위한 주요 강대국과의 협상에서 발생한 긴장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페제시키안 당선인은 중국과 러시아는 어려운 시기에 꾸준히 우리 편에서 있었다며 우리는 이 우정을 깊이 소중히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페제시키안 당선인은 역사적인 노력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초대를 보낸다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마스와 연계된 온라인 매체 쉐하브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의 알마와시 지역을 공습해 최소 20명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알마와시는 이스라엘이 지정한 가자지구 내 인도주의 구역에 속합니다. 이스라엘 측에서는 이번 공격이 하마스 군사조직 사령관인 모하메드 테이프를 표적으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데이프는 하마스 무장 조직인 에제딘 알카삼 여단을 이끄는 인물로 그간 이스라엘의 유력한 타겟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육군 라디오는 국방부 소식통을 인용해 목표가 매우 중요했으며 그 결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며 이번 공격이 데이프를 표적 삼았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마스 측에서는 데이프가 표적이 됐다는 보도는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숙입니다.
클래식 음악 공연을 선보이는 오케스트라는 그 규모에 따라서 이름을 다르게 부릅니다. 오케스트라 관현악단이라고 하면은 목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 현악기 등 여러 악기들을 한 대 모아 연주하는 형태인데요. 그 규모가 70에서 120명 정도가 되면 심포니, 교향악단 또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라고 부르고요. 연주자가 10명에서 30명 정도로 작으면 실내에서 연주하는 악단이라는 뜻의 체인버 오케스트라라고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의 음악여행 도성민입니다. 오늘 음악여행은 세계 여러 나라를 대표하는 오케스트라를 찾아서 클래식 음악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첫 곡은 체코를 대표하는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베드르지흐 스메타나의 교향시 나의 조국 1악장 비셰흐라트 준비했습니다. 지휘의 바칠라프 노이만입니다. 스메타나의 교향시 나의 조국 1악장 비셰흐라트 바칠라프 노이만이 지휘한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고전음악 클래식의 깊이와 향기에 빠져보는 시간이고요. 매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에 함께합니다. 오늘 음악여행은 세계 여러 나라를 대표하는 오케스트라를 살펴보는 여행입니다. 오늘 첫 곡을 연주한 이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130년 가까운 역사에 체코를 대표하는 오케스트라라면 독일에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바흐, 헨델, 베토벤, 슈만, 브람스, 바그너, 맨델스존 뭐 클래식 음악의 역사를 다지고 후세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 작곡가의 땅이 바로 독일인데요. 왕실과 귀족이 거느린 궁정악단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악기를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교양이고 생활이었던 이 오랜 역사가 지금도 독일 전역에서 활동하고 세계적으로도 이름난 이 50개가 넘는 큰 규모의 오케스트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많은 오케스트라 악단 가운데서도 전통과 권위, 역사를 자랑하는 오케스트라는 단연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입니다. 1882년에 설립됐고요. 최근에 베를리너 필하모니커라는 독일식 이름을 공식 명칭으로 정했습니다. 새해 첫날 신년음악회를 여는 오스트리아 빈 필하모닉에 앞서서 베를린 필하모닉은 섣달 금음날 밤에 송년음악회를 엽니다. 1890년대에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직접 자신의 교향곡을 지휘한 공연을 열기도 했고요. 헤르베르트 폰 캐라얀과 클라우디오 아바도, 사이먼 레틀 같은 시대의 명지휘자들이 이 오케스트라의 수준을 높여왔습니다. 지금 베를린 필하모닉의 상임지휘자는 러시아의 음악가 키릴 페트렌코이고요. 한국인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가 2024-2025 시즌에 상주 음악가로 합류해서 베를린 필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관심이 더 높아졌습니다. 독일인 지휘자 클라우스 페테 플로어가 지휘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러시아 작곡가 미하일 글린카의 오페라 루슬란과 류드밀라 서곡 연주 듣겠습니다. 러시아 작곡가 미하일 글린카의 오페라 루슬란과 류드밀라 서곡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자, 베를린 필하모닉과 함께 꼽는 이 시대 최고의 오케스트라는 단연 오스트리아의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새해 첫날 신년 음악회를 여는 이 오스트리아 빈의 음악당 뮤직페어 라인이 빈 필하모닉의 상주 공연장이고요. 이 빈 필하모닉의 역사는 베를린 필하모닉보다 40년이 더 빠른 1842년부터입니다. 빈 필하모닉은 주로 베토벤과 모차르트, 브람스 등 이 오스트리아와 독일 작곡가들의 작품을 많이 연주합니다. 곡을 해석하는 깊이와 또 연주 기술, 연주력이 아주 탁월하다는 평가고요. 베를린 필하모닉과 크게 다른 점이라면 1950년대부터는 상임 지휘자를 따로 두지 않고요. 대신에 수석 지휘자나 객원 지휘자로 연주를 이끌고 있다는 점인데 신년 음악회 때마다 누가 빈 필하모닉을 이끌기로 했는지가 뉴스가 됩니다. 요한 슈트라우스와 그의 아들인 요한 슈트라우스 2세, 요제프 슈트라우스 등 슈트라우스 가문의 왈츠와 폴카, 행진곡 작품들이 빈 필하모닉의 연주 레퍼토리의 중심에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바이올린 연주자이자 지휘자인 빌리 보스콥스키가 이끈 빈 필하모닉 연주로 요한 슈트라우스의 오페레타 박쥐 서곡 듣겠습니다. 클래식 음악의 깊이와 향기 전해드리는 시간 VOA 한국어 방송의 주말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시대 최고로 꼽히는 클래식 연주 음악단 이 오케스트라를 따라서 음악여행 하고 있습니다. 자, 영국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영국에는 BBC 교향악단,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 정말 수많은 음악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차원의 아주 중요한 음악 행사를 도맡고요. 국제적으로도 명성이 대단한 오케스트라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1904년에 설립됐네요. 런던 심포니는 프랑스 작곡가인 루이 액토즈 베를리오즈와 또 핀란드의 장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연주 등 아주 무게감 있는 대작의 최고 악단으로 유명하고요. 영화 스타워즈라든지 해리포터 시리즈 녹음 또 연주로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점이 다른 오케스트라와의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런던 심포니 하면 전통의 음악당 로열 앨버트 홀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런던 심포니의 상주 공간은 런던 도심 금융가에 자리한 복합예술공간 바비칸 센터입니다. 런던 심포니는 그동안 에드워드 엘가, 마이클 틸슨 토마스, 콜린 데이비스 등이 이끌어온 역사가 있고요. 2년 전부터는 안토니오 파파노 경이 상임 지휘자이고 또 다른 유명 음악인들이 객원 지휘자로 나선 음악회를 열고 있습니다. 독일 작곡가 프리드리히 본 플로토의 오페라 마르타의 아리아, 꿈과 같이, 마파리, 스페인의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의 목소리와 넬로 산티가 지휘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독일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오스트리아의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영국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에 이어서 이번에는 미국의 최고 오케스트라를 소개하겠습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미국의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려드렸었는데요. 그래도 가장 많이 이름을 올렸던 오케스트라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어보시죠 하는 말이 아주 자연스럽게 입에 붙었을 정도로 말입니다.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미국에서 제일 오래된 클래식 음악 연주단입니다. 빈 필하모닉이 결성됐던 1842년에 미국의 이 어느 지휘자, 이 바이올리니스트였었는데요. 이 사람이 주축이 된 뉴욕 필하모닉 협회가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모태입니다. 극장이나 귀족에 예속되거나 또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던 유럽의 오케스트라 악단과는 다르게 뉴욕의 음악가들은 연주가들이 주축이 된 독립적인 음악단을 출발시켰습니다. 영국의 식민지에서 독립한 미국이 유럽의 음악과 미술 등 그 예술의 깊이를 부러워했던 때에 독립적인 음악단을 세우고 또 발전시켜온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체코의 작곡가 안토닌 드보르자크가 미국에 와서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를 초연했는데 그 악단이 바로 뉴욕 필하모닉의 토대였습니다. 독일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 오스트리아 작곡가 안톤 브루크너도 작품의 초연을 뉴욕 필에 맡겼고요. 안톤 루빈스타인,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에런 코플랜드, 주빈 메타, 조지 셀 등의 작곡가가 음악 감독을 맡았거나 지휘를 했고요. 구스타프 말러, 레너드 번스타인 등 이 마에스트로들의 그 새로운 음악적 시도, 뉴욕 필하모닉은 그래서 혁신적인 공연과 교육 프로그램, 음악 프로그램을 가진 세계의 대표 오케스트라라는 명성을 얻게 됐습니다. 2008년에 평양을 찾아갔던 미국의 오케스트라 기억하실까요? 지휘자 로린 마젤이 이끈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동평양 극장에서 북한 국가, 미국 국가 연주했고요. 독일 작곡가 바그너의 오페라 로렌그린 서곡, 드보르자크의 신세계 교향곡, 또 미국 작곡가 거시인의 파리의 미국인 등을 무대에 올렸었는데 객석을 채운 평양 시민들의 반응이 미국, 한국, 중국, 프랑스와 독일로도 생중계됐었습니다. 지금 뉴욕 필하모닉의 상임 지휘자는 네덜란드인 지휘자 야판 지베덴입니다. 그리고 내년 가을부터 시작되는 2025-2026년 시즌부터는 베네수엘라 출신의 구스타보 두다멜이 활약할 예정이고요. 한여름인 지금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잠시 공식 공연을 쉬고 있는데요. 대신에 중국 상하이와 광저우, 난징으로 가서 그 2014년부터 중국 상하이 오케스트라와 맺어온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음악가로 뉴욕 필하모닉을 이끌었던 첫 미국인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의 지휘로 번스타인의 오페라 캔디드 서곡 들어보시죠. 클래식 음악과 함께하는 시간 VOA 한국어 방송의 주말의 음악여행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에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시대를 대표하는 클래식 음악 전문 대형 오케스트라를 따라서 음악여행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음악적인 전통과 깊이를 자랑하는 나라죠. 글린카, 보로딘, 무소로그스키, 차이콥스키, 림스키, 코르사코프, 라흐마니노프, 쇼스타코비치가 러시아 작곡가인데요. 러시아를 대표하는 오케스트라로 러시아 국립교향악단, 모스크바 심포니 오케스트라, 모스크바 필하모닉 등이 있는데 오늘은 러시아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오케스트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오케스트라 가운데 가장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레닌그라드라고 불렀던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기반으로 1802년에 시작했는데요. 러시아 작곡가 쇼스타코비치의 음악 유산을 기리는 러시아의 대표 오케스트라입니다. 특히 러시아 음악 또 러시아 작곡가들의 작품에 대한 해석이 남다르다는 평가고요. 베토벤과 브람스, 말러 등의 연주, 녹음에도 으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작곡가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 2단조 작품 번호 27의 3번 아다지오입니다. 유리 케미르가로프가 지휘한 상트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했습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다음 시간에도 고전 음악 클래식과 함께 세상으로의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